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두 가지 교리가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적 죽음, 그리고 또한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다른 것도 여전히 부인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속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만큼은 그게 가능할까요? 하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결과가 나냐면 결국은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인간으로 왔다가 인간으로 죽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라면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속의 주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까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질 수 있고 죄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 예수입니다. 인간이 아니란 거 아닙니다. 플러스 인간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신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믿는다는 것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부활 교리가 부인이 된다면 모든 것이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도 부인되고 모든 것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대속해 주셨다, 이 죄 속박으로부터 나를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죄로부터 건져 주셨다, 이 대속해 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부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게 하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부활 이 교리, 부활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활을 단순히 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팩트로만 알고 우리가 살아가나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 우리 삶의 중심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이 부활의 몸을 소유할 것을 아는 자, 인식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부활을 소망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안다라는 건 뭘까요? 인식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의 부활한 몸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부활한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언젠가는 다 떠나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젊은 분들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 못해가지고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건 연령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진리는 연령과 관계없이 반응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국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으로 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의 몸, 부활한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뭘 안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아, 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그냥 뭐 안다. 어떤 인포메이션을 내가 안다. 정보를 안다. 이 정도 차원에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어떤 개념은 안다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지정에 걸쳐서 자기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체득했을 때 아, 나의 것으로 소화되었을 때 이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객관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이 믿고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을 내가 압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안다라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영원한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고대하고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대망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집, 우리의 부활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소유할 것을 아는 이러한 소망하는 삶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다. 먼저 부활하셨다는 이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전제되어 있고 그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어야만이 나도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실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더라면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라는 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는 우리들도 또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 죽음 이것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근간을 마련해주고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구원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고 나의 주로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믿으시고 의지하며 주님, 그러한 주님을 소망하며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부활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알면서, 고백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부활을 믿고 알고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더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장 5절이 아니라 2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어디겠습니까? 이 땅입니다.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이 탄식이라는 말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음소리, 어떤 탄성, 괴로움, 이 괴로울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 탄식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탄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아이고 이러는 측면에서 탄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측면에서 세상 일로 인해서 괴로워서 탄식하며 괴로워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런 말로, 이런 탄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탄식은 긍정적인 면에서 탄식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탄식은 어떤 탄식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탄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바로 아까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부활한 몸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이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 처소라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 처소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는다는 말이죠.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으로, 처소로 우리가 덧입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화된 glorified 한 바디를 가지고, 영화된 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천국의 인생이요,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인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천국의 영생의 삶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그 처소로, 영생으로,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자, 바로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고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고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러한 날이 오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고대하는 자의 자세요, 또한 탄식하는, 그 탄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탄식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의 것을 가지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처소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재림에서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덧입힐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의 몸으로 덧입힐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고대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것이 탄식의 이유요. 그렇게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런 상속자로서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그날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사는 자들에게 또한 분명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탄식하는 성도님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처소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이런 영적인 탄식을 하시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영적인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왜 저의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늘에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고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기보다는 그리고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탄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한숨을 쉬면서 아파하면서, 물론 아픔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그 탄식,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을 왜 우리는 할까? 물론 세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정말 이 탄식,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러한 정말 이 부활의 몸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탄식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을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이루고, 이 부활의 몸입니다. 영화되는 몸입니다. 부활을,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런 말이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몇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활의 몸, 이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활을 말하고 전제하고 있고, 또 이것이라는 말은 또 뭘 전제하고 있냐면 구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여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라는 것은 구원을 통한 부활을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게 하셨습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게 인간적 차원으로 인간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고대합니다, 탄식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떠나서는, 성령님 외에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구속, 참 구원이라는 것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되어지고 부활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갈 나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을 전국에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부활의 몸을 갖게, 그 완전히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 부활은 중간에서 멈춰질 수가 없는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 그 몸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죠. 영화된 몸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 잘 보세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내주시킨 이유가 바로 구원과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 아니면 구원과 부활은 성취가 안 됩니다. 구원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 중요합니다. 그냥 노력만으로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바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반응으로 의지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장로교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르냐?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올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성령님을 어떤 force, 어떤 힘, 어떤 파워, 물리적인 파워로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만 성령 체험을 주장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 체험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 보증금, 보증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증금은 어떤 집이나 어떤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먼저 냅니다. 이 보증금을 내야만이 그 물건이, 그 소유를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보증이란 말이 계약금이라는 거, 계약금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담보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과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주셨어요? 담보금으로,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약금을, 보통 사람들은 계약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사는데 계약금을 할 때 디파짓을 합니다. 이 디파짓이 이 보증입니다. 보증금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보증금을 파기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계약금을 지불하다 나머지 계약금을 지불 못하면 끝나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보증금 대신 보증금을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증금 대신 성령을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담보금으로, 계약금으로 지불하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와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자기의 구원을, 구속을, 부활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기법하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 끝까지 부활을 내가 성도들에게 준, 구원을 통해서 준 그 부활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셔서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과 부활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경륜과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결단과 작정과 결심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증을 낸 이 구원의 사실, 이 부활의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줬다 뺐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줬다 뺐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주신 그 보증금, 영원한 보증금, 성령님은 한 번 우리에게 내주시키시면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작정하심으로 결국 그분이 이 구원을, 이 부활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뭐라겠어요? 탄식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부활을 고대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이 여기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요 이 벗고자 하는 것은 덧입은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우리는 벗고자 함. 부활의 뭘 말하고 있냐면 탄식하는 것은 이 벗고자 함.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야. 오히려 덧입고자.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자 함이 바로 탄식의 이유라고 4절 중반부에 말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없어질 부활의 몸이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을 것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삼킨바 되어서 영생을 갖고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된 삼킨바 된 자가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갖게 될 부활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부활의 소망을 성령님을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부활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을 소망을 갖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요? 실질적인 권면이요 적용이 6절서부터 나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 성령으로 보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괴로워하고 부정적인 면에서 탄식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6절.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해야 된다라고 그는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그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나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지만 지금 몸으로 주님과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지만 항상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항상 담대한 것입니다. 그냥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담대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고 주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현재적 어떤 위치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사실 눈으로 보는 뭐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한다. 담대히 행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보는 것에 의지해서 보는 것으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실수합니다. 분명히 좌절합니다.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자꾸만 보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딱 보기만 하면 내가 기적이라는 것을 한 번만 내가 체험하기만 하면 내가 믿음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간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는 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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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구체적 반응이 믿음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과 부활을 이루시는 삶은 믿음으로 항상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담대하지 않는 삶 어떻게 돼요? 항상 담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항상 담대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상황에 따라 두려워합니다. 움츠러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합니다. 담대해야 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죽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맡기는 삶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과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대로 되어도 설사 내가 생명을 잃어버려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 여기 그런즉 이제 이렇게 사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요 이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사모하거나 또한 때로 어떻게 돼서 그는 뭐 떠나든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의 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그러면서 그 종국은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도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이 to offer your body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y as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종말에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날, 그날을 고대하며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성령님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이러한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